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또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해서 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한 100개국의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2018년에는 한 50개국의 나라의 대표들을 또 한국에 초청해서 그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2019년 5월 초는 한 100개국의 제자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십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제자들은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배경, 또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진보, 극보수, 아니면 뭐 알미니즘부터 시작해서 칼빈까지 패러다임의 어떤 폭이 너무나 큽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단일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또 어떤 나라들에는 안식교부터 천주교, 그 외에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또이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논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충분히 논쟁될 수 있는 수많은 곳에도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이 복음을 인정하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 50년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를 쭉 다녀오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제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막 뛰는 중에 뭐가 부족하고 또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복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또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 그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가본 여러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 나름대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거나 아니면 세상 현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뭐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어떤 이런 나라들을 가보니까 딴게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어떤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몸을 떨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또 와가지고 상담받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복받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더럽고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 또한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뭘못 보냐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 믿음이 안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시고 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죽으셨냐? 딴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의 피를 믿는, 진실로 그를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 전부 자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올바른 믿음의 근거는 복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개인에게서 모든 교회에게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계속 이 복음만 사실은 막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일이 딴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의 복음 그것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 어렵게 합니다. 병을 주기도 합니다. 뭐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죠.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많은 상황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막고 있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실상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는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빨리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냐. 근데 너희가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냐. 그 말은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인 것이냐.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것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만 유일하게 복음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복음인데 이것 말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유대교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의 어떤 공격들도 있었겠죠. 복음 자체를 흐리고자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서서 바울이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어떤 역할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삶이 변질되는 겁니다. 가장 근원을 공격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사단이 해놓은 일들을 보세요. 보시라니까. 전 세계 수많은 방송에서 복음이 나름대로 선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나 축소되고 있거나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강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상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를 좀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 조금 안다, 조금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 정확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복음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단이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복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것 말고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뭘 전했냐 이걸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초대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뭘 전했는지 확인해 보면 정말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 물론 로마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한 것인데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복음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면, 이제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구나. 즉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큰 테두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바로 전도합니다. 바로 전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그 아들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한, 예수가 그 아들이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로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 사이에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소 15년 내지 2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있었고 아라비아에도 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1차 순례, 그 다음 2차 순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쯤 지난 일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아예 자기의 관례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규례가 됐다고 예전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규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론을 쭉 합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겠죠. 뜻을 풀어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사도 바울은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선은 동일한 메시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뜻을 풀어 강론할 정도로 깊이 있게 복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바울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독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사도들 전체가 아니면 초대교회 전체가 이 복음을 말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주의 성령이 마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이 마시자마자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방언으로 이렇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로 해서 오셨던 그 수많은 나라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놀라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쭉 합니다. 2장 14절부터 설교를 쭉 해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해내려가는데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쪼개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3,000명이 또 돌아온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도대체 그 설교가 뭐였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며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행전 3장 사건 이후에 4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풀어내면서 당신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주인공이었음을 증언했던 바로 그런 사역처럼 사도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사실 이 아볼로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 같은 아니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의 모습을 좀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출신 배경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은변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능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신 배경도 너무 좋고 말을 너무 잘하고 성경이 능통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능통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능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보통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브라질에 갔었을 때에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서. 근데 가보고 제가 동네 축구에서도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전혀 공을 찰 것 같지 않은 분인데도 벌재가 너무 현란하더라고요. 야, 이게 바탕이 요런 바탕 하에서 뭐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기 뭐 이런 뭐 이렇게 호나우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배경이 보통 아니에요.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서도 성경이 능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 정도 표현할 정도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이후에 요한 이후에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이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부부가 바울의 제자들이죠. 부부가 이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아볼로는 뭐만 몰랐냐면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모르고 다른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자세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말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출신 배경도 훌륭하고 아주 어떤 열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회당에 와서 막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모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명한 복음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점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구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복음의 부분에 너무나 약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구나 아니면 축소되고 알고 있구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치 아볼로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이게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달됐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에게도 전달됐다는 얘기죠. 뭐가 전달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접과 영접기도는 다릅니다. 올바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건 뭐냐?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접의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우리가 훑어봤던 것처럼 사단은 복음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에 타협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뭡니까? 먼저는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며 사도들이 말한 복음이 뭐며 그리고 초대교회가 말한 복음이 뭔지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흔적이 나와 있었어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17장에 18장에 전달을 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와 또 그 제자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동일하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더 굿뉴스가 뭔지 복음에 대한 정의가 뭔지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을까를 쭉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중에 NIV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제가 이제 번역본 여러 개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영어 번역본에 한 30가지 정도 번역본에 더 굿뉴스가 뭔지가 그 복음이 뭔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NIV 성경을 쭉 보시면 더 굿뉴스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더 굿뉴스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라고 성경은 이 번역 안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더 굿뉴스가 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즉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들과 그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했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